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VOA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 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네바다호가 15일 괌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바다호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0기와 수십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전략핵무기의 운반 탄축체계 중 하나로 꼽히며 핵전쟁에 돌입할 경우 2차 핵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생존성이 높은 운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평균 77일 잠수한 뒤 한 달가량 기항지에서 정비와 보급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괌에 들른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며 1980년대 이후 방문을 공식 발표한 것은 두 번째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도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보유량은 총 14대로 관련 움직임은 주로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네바다호가 괌기지에 정박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CNN 방송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타이완 문제를 불러싼 미중 갈등,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공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과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일본 국회 개회식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타쿠 열도를 포함해 동주국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대응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심각한 도전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현실화하기 위해 호주, 인도를 포함한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당시 양국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자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대우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개발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모든 증거들은 러시아가 이번 사이버 공격의 대우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러시아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병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17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 부처가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무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잇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8시 50분과 8시 54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0km로 탐지됐고 최고속도는 마하 5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 시위를 시작한 이후 네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은 앞서 11일엔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7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와 속도, 고도 등의 재원이 지난 14일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KN-23을 다시 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미사일의 해상 표적 역시 지난 14일 평북 의주의 철로 위에서 쏜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과 같은 함경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추정됩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알섬까지는 직선거리로 370km에서 400km 정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가 북한의 연이은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앞선 3차례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NSC는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기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가들과의 관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해상 표적을 선정해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험 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두 발의 발사 당시 간격이 11분이었던 데 비해 이날은 간격이 4분 안팎으로 단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군당국은 발사대 종류에 대해선 철로 혹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인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앞서 14일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이튿날인 15일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평북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검열 사격 훈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철로 위에 있는 열차에서 KN-23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쐈는데 이를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로 지칭했습니다.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는 정차 또는 달리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옛 소련에서 개발해 운용한 발사체계와 유사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서쪽에서 시작, 내륙을 통과해 동해상 표적을 향하는 방식이었다며 앞선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에 무게를 두었던 것과 달리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습니다.
내륙 통과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북한이 무기 자체 개발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쏘거나 아니면은 실전화돼 있을 때 주로 이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쏜 것은 이제 이미 실전화돼 있는 무기를 타이밍, 소위 이제 이 타이밍에 쏴야지만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주로 쏘는 용도라는 거죠.
북한은 14일은 대낮에 미사일을 발사해 기종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표적인 알섬에 미사일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사력 과시를 극대화하고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미국의 그 강경한 압박 정책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흘 만에 계속 이례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도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는 지금 중국이 단둥으로 또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N-23은 발사 후 정점 고도를 벗어나 목표물에 근접하면서 상하 기동 등 변칙 기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격이 어려운 이 미사일을 북한 전역의 철도망을 이용해 운용할 경우 미한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만한 위협적인 무게체계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요격이 어려운 전술핵 미사일의 이딴 시험 발사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노리고 핵 능력 고도화에 매진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랑 KN-23, 24인데 세 개가 전술핵이잖아요. 더불어서 기존의 MDA 시스템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기존의 미사일을 23, 24로 대체를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전술핵도 되고 재래식 탄도도 다 되는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핵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수백 개를 깔아버리면 얘기가 끝나버려요.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자위력 차원의 정당한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 군 당국의 정례 훈련과 해외 훈련 참가 등에 대해선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각해 자신들의 불법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 부처가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주변국을 위협한다며 동맹국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에 대한 D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으로 초래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지렛대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일과 11일 발사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으로 주장한 북한의 가장 최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해두겠다며 정보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주장에 대해 세부 사항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주장했을 때도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동맹국,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힘의 지렛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pokesman's right. I mean, there are lots of levers of power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our allies.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가 우선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고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해왔듯이 동맹의 준비 태세를 앞으로도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마주앉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북한 쪽에서는 관심이 있다는 신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 think we've made clear, we're willing to sit down and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 능력 있고 강력하며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한국민과 한반도 인근 지역에 대한 방어 조약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데 맞춰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위협으로 규정하고 체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덴마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 유지, 북한의 불법 행위 종식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베 코프트 덴마크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고 미국의 제재 추진에 강력 조치를 경고했다는 제목의 로이터 통신 기사와 함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드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코퍼트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대응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으로 알려진 뒤 관계 부처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과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 확인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3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이날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보했느냐는 VOA 서면 질의에 자신들이 아는 바로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IMO에 보낸 공식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행 문제에 관해 권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IMO가 아니라 정기적 항행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행 경보 발령 의무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돼 있습니다. 관련 협약은 회원국이 선박 항행 관련 위험에 대해 관련국 등에 통지해야 하고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따른 영향 등을 조정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하는 IMO 차원의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IMO가 마지막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이 2017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IMO 이사회가 국제항로에 분명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결정문을 승인한 바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당시 이사회가 북한이 국제해상항로 위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라운 담당관은 해사안전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월 제97차 회의에서 채택한 결정 회람문을 통해 북한이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당시 결정 회람문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된 대로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으며 현재 175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3개 국가가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외교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미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또는 핵무기 개발 개시가 한반도의 위기 재발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 외교협회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올해 최고의 우려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외교협회는 2022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 한반도 위기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위기 발생 가능성과 미국 국익에 비치는 잠재적인 영향력 정도에 따라 위협을 3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두 항목 중 영향력에서 높음으로 평가됐으며 발생 가능성에선 중간으로 평가되면서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두 항목 모두에서 높음으로 평가됐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으며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강압적인 압박을 강화해 미국과 영내 다른 국가들이 연루되는 양안간 주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1등급 위기로 분류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1등급 위기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전투 증가, 미국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위기 악화,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 악화 가능성 등이 지목됐습니다. 미 외교협회는 올해 예방 우선순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이란, 러시아와의 점증하는 긴장 속에 여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화물열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국과의 국경 봉쇄 2년 만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중국과 부분적인 화물 교역제에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화물열차들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오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1월 북한이 봉쇄한 중국과의 국경이 24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겁니다. 또 화물열차 운행은 같은 해 여름 중국과의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화물열차가 16일 오전 9시 10분께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로인 중주 우이교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 단둥으로 갔습니다. 이 열차는 17일 오전 7시께 단둥역에서 신의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15량 정도의 화물칸을 연결한 이 화물열차는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또 다른 화물열차가 17일 오전 단둥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물칸은 비어있는 상태였고 화물칸 규모는 이날 아침 북한으로 돌아온 화물열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북중관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 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 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요.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관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둥으로 들어가는 열차 화물칸이 비어있는 것으로 미뤄 북한의 화물열차 운행은 수출이 아니라 중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경 봉쇄 이전에 북중 간 체결된 계약 중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우선 들여오려는 조치로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 등 생필품이 주요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측에 있는 북한 무역 관계자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물자 확보 지시를 받고 작업을 벌여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쪽에 나와 있는 그 북한 무역 관계자들한테 항시적으로 지시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어떤 물자를 그 준비해 놓으라 해서 비닐방막도 그렇고 각 자기 부문별로 물자를 준비해 놓을 때 대한 지시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제 그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거 아마 다 실어갔을 겁니다.
이번 화물열차 재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매일 10량에서 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가 물자를 싣고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은 중국 동북 지역의 신종 코로나가 수그러들자 지난해부터 철도를 이용한 육로무역 재개를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완료됐으나 갑자기 중국 동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앞으로 본격적인 북중 육로무역 재개를 뜻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운행에 그칠지는 불분명합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중 철로가 17일께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현지에서 돌고 있었다며 일단은 국가 무역의 한정에 교역 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교역이 장기간 단절된 데 따른 피로감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이 필수품들이 이미 고갈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왔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한쪽으로는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경을 이제 개방을 하는 것 같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북중이 앞으로 화물열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화물열차를 통한 교역 재개로 특별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북중 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인 2월 말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등 변수가 있지만 일단은 4월부터 인적 왕래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등 북한의 최대 명절들을 앞두고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김정일 생일 8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기념일을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에 주민들에게 뭔가 큰 선물 해오던 북한으로서는 과거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생필품 조달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년도를 거치면서 외부 물자 없는 자력갱생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라며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하와이 국립묘지에 묻혀있던 신원 미상의 한국전 전사자들이 70년 만에 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을 적용한 미 국방당국의 신원 확인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시시피주의 트렌트 길리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뒤 70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지미 롤랜드 일병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켈리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실종 선언된 지 거의 70년 만에 롤랜드 일병의 생일을 기릴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수천 명의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시시피의 한 용사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시시피주 볼드윈 출신의 롤랜드 일병은 19살의 나이에 육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1950년 7월 남측의 대전 북쪽 금강에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부상당한 뒤 실종 보고됐습니다. 이후 롤랜드 일병의 유해는 전투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지만 보건 불가 판정을 받고 다른 미군 유해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묘지인 펀치볼에 약 70년 동안 묻혀 있다가 최근 들어서야 신원이 확인돼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소속 법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4일 롤랜드 일병의 유해는 묘지에서 발굴돼 하와이 펄하버 히캄 공군기지에 있는 DPAA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정황 증거는 물론 치아와 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롤랜드 일병 유해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롤랜드 일병처럼 한국전에서 전사한 뒤 감식 불가 판정을 받고 오랜 시간 펀치볼 묘지에 묻혀있던 미군 유해의 신원이 최근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19살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끌려간 뒤 수용소에서 폐렴으로 숨진 알비 체리 육군 일병의 신원 확인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체리 일병의 유해는 1954년 북한이 넘긴 유해 4,200구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1956년 1월 16일 유해 보건 불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펀치볼 묘지에 묻힌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의 유해는 총 848구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200여 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피해자를 모두 덮은 채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평화를 파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국군 포로 유용복 씨는 14일 VOA에 지난 연말을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지지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희생된 피해자들은 왜 안중에 없는가라는 의문과 분노, 낙심, 실망감이 교차했다는 겁니다.
국군 포로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조차도 없고 아예 그 문제는 아예 입 밖에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많은 국군 포로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도 찾아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국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고.
올해 92살의 고령인 유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선 국군 포로들이 마치 방공포로처럼 북한의 자원에서 남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은 철저한 성분사회인데 취약의 적대계층으로 낙인 찍혀 스스로 아오지 탄광행을 자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북한도 의향이 있다면은 이 말대로 억류됐던 국군포로를 다 부려먹을 때를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송환시키고 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네들 폐기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정전선언을 하면은 그건 몰라도 우리만이 뭐 안타깝게 자꾸 무슨 정전선언 하다 떠들어서 그게 성사되겠는가.
유 씨는 유엔총회가 지난달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국군 포로 송환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줘 감사하다며 큰 위안이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 명의 국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 열악한 곳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앞서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한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포로 교환에 따라 한국으로 최종 송환된 국군 포로는 8,343명에 그쳤던 반면 유엔군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송환한 공산군 포로는 7만 6천여 명에 달해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10만여 명의 민간인 납북자와 가족도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시 납북 피해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집단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그냥 덮고 수십 년간 고통당한 가족들에게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14일 VOA에 이런 종전선언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했지만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답변에서 우려를 반영하기보단 종전선언의 취지와 계획 등 홍보성 설명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납북단 뭐 보고서 좀 위원회에서 발간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분 좀 북한에 전달이라도 좀 하고 전쟁 납북자를 좀 언급을 하고 의제화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달라.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북한이 전쟁 납북자 없다고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납북자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그쪽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국통일부는 지난 2016년까지 전시 납북자 지적은 조작 모략극으로 납북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이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연행과 납치를 자행한 건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남아있는 부정하기 어려운 엄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직접적인 반박을 삼간 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미국과 유엔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VOA에 종전선언의 첫걸음은 한국전쟁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수많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houldn't even talking about it until the North Korea regime ends the Korean War by releasing
국군포로를 석방해 송환하고 납북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 규명, 북한 정권이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1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보는 등 북한 정권이 말하고 선전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 갔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은 지난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정전협정이 전쟁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송환을 지속해서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종전선언에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니라며 진실과 피해를 모두 숨긴 채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오히려 평화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한 인권 문제, 인도적인 문제 아직까지도 생사도 모르잖아요. 존재까지 지웠잖아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죽은 사람 살려내자는 것도 아니고 진실에 입각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북한이 책임질 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뭐 종전선언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게 종전선언도 의미가 있지. 말로만 종전선언한다고 정하냐. 절대 아니라는 것.
국제법 전문가인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4일 BOA에 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은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 문제가 해결돼야 성립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제 조건이라면 당연히 국군 포로와 민간인 납치자들의 송환이 일단 선결 조건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건 이제 뭐 이제 그 제네바 협약이라든가 정전협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행이 돼야 될 사안이고 거기 덧붙이자면은 뭐 이런 세계인권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한이 가입한 그런 인권조약 이런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재확인하는 그걸 이제 준수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를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는 국군포로 송환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 군에 복무하는 젊은 병사들에게도 시사하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자기 미군 유해갈 때는 찾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은 살아있는 국군포로도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국군 병사들이 용감하게 적진에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겠는가? 왜 그런가? 아니 우리가 돌격했다 포로가 되면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데 왜 날 죽을 때는 모른가? 이런 뒤처리를 못하는 그런 지휘관들이 있다면은 병사들의 사기가 좀 약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의회 내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정책과 미국 대북 제재 정책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남은 가용한 수단은 제재와 외교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셔먼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이 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과 한반도 문제에서 이례적으로 당파적 이견까지 드러났습니다.
World War I is over. World War II is over. The Napoleonic Wars are over.
1,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나폴레옹 전쟁도 끝났습니다. 러일 전쟁도 끝났고요. 20세기의 모든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 전쟁만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긴장도 감돌고 있고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교전은 1950년대에 끝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까요?
It's hard to judge exactly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do. I didn't introduce this bill.
북한 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발의한 이유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쟁 상태와 한국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외에도 모든 것을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특히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요.
영기무원 등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종전선언 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검증 가능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This bill will not bring total harmony by itself to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법안만으로는 한반도에 완전한 화합을 가져다주지 못할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화합은 열망이고 이 법안은 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입니다. 종전선언 반대 측은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의 종이 한 장을 받는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종전선언보다 상당히 큰 양보가 필요할 겁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에 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준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 idea that we would have to withdraw our troops.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도 우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전쟁한 적이 없는 벨기에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무장하고 매우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미군 주둔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평화와 화합을 향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북핵 문제는 연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Most significant thing that we need are severe and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하고 검증 가능한 제안입니다. 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검증과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제재 정책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핵과 제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전쟁 상태는 그보다 작은 문제지만 신뢰 구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에 담긴 문구를 보면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요. 종전선언이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The two things go together. It should be a you need to end the war in the 1950s.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대 전쟁을 끝내고 나서 21세기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야 합니다. 1950년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정책에서 이루어져야 할 큰 변화는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변화이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 정책을 향한 변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럼 구속력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The term binding peace agreement can't be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라는 용어가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맺었으니 적대 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로 과장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전쟁을 끝낸 후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견을 발견해 적대감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1950년대의 전쟁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21세기의 갈등에 대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얘기하자면 비무장지대를 가운데에 두고 벌어지는 충돌은 잘못되고 부도덕하며 불법인데 1950년대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은 이런 공격 행위를 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이 법안 처리의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하원 외교위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베라 아테소 위원장은 모두 법안 지지에 서명하진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신 종전선언 촉구 서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요. 두 분과 논의는 해보셨나요?
Talked to both of them, but briefly. And I think that
두 분 모두와 잠깐이지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믹스 위원장과 베라 위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더 이야기할수록 두 분 모두 합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미주 민주 참여 포럼과 이곳의 케이시 최 대표가 제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개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믹스 위원장과 베라 의원은 법안 처리에 현재 어떤 입장이십니까?
I would say that they're not that they did not make it.
두 분 모두 현 시점에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저희는 여전히 더 많은 지지 의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인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주 민주 참여 포럼과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분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죠. 만약 미국과 영국 간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법안이었다면 통과하기 매우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적국과 평화, 심지어 평화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늘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KC 최강철 대표를 언급하셨는데요. 최강철 대표는 의원님 선거 활동에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꾸준히 제공하셨는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원님이 최근 행보는 의원님의 개인적 관심이 주된 배경인가요?
I have been involved in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for the better part of 25 years.
저는 하원 외교위에서 25년 동안 북한 관련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최 대표는 1950년대 전쟁에 관한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에 제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는 제가 10여 년 전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협상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표명한 견해와 일치했습니다. 같은 선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새해 들어선 이딴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It's by no means clear that any approach would be successful.
어떤 접근법이 성공적일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와 경제 제재만이 가용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제 정책을 바꾸는 대가로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엄격한 제한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를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북한의 어떤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최고는 영하 4도입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 신의주는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4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8도.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입니다.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3도. 다음 함흥입니다.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는 0도가 되겠습니다.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23도, 최고 영하 10도. 해산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7도, 최고 영하 11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청진입니다. 맑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5도.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29도, 최고 영하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고 먼바다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1 내지 2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오후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 내지 1m, 서해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전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14일에 이어 이날까지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네바다호가 15일 괌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바다호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20기와 수십 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의 전략핵무기 운반 3축체계 중 하나로 꼽히며 핵전쟁에 돌입할 경우 2차 핵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생존성이 높은 운반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평균 77일 잠수한 뒤 한 달가량 기항지에서 정비와 보급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괌에 들른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며 1980년대 이후 방문을 공식 발표한 것은 두 번째라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보유량은 총 14대로 관련 움직임은 주로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고 이내천은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네바다호가 괌기지에 정박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가운데 CNN 방송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공개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과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 일본 국회 개회식에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 동중국해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의 대응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심각한 도전에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현실화하기 위해 호주, 인도를 포함한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당시 양국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자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개발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모든 증거들은 러시아가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러시아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사이버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병력